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서부터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성읍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았던 그 성벽들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갈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 그걸 항복한 자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 몰래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에 발각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는데, 그의 두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게 되고, 그마저도 두 눈이 뽑히면서 비참한 여생을 살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무시한 비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 유다 땅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황폐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힘도 없는 나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 만한 포도원과 밭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의 재건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에 보면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를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두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유다가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나갔을 때에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막 끌려가던 그 찰나에 다행히도 라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봤던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4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유일하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얘기하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평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을 향하여서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를 풀어주고 황폐한 유다 땅에 남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땅 바빌론에 갈 것을 권하죠. 너 거기서 같이 살자. 내가 잘해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선지자 노릇하면서 가진 핍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친바벨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순간 바벨론에서의 그런 안락한 삶과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유다 땅에 남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그들 곁에 위로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유다 총독 그다랴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서 무척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맹세를 하죠. 4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유익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귓가에는 그러한 그의 맹세는 거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유다가 망했던 그런 모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을 항복하지 않은 그들의 죄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 총독 그다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요한의 제보를 듣긴 하지만 그는 유다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그를 기꺼이 품게 되죠.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 이 처참히 무너졌던 이 유다를 위해서 영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는 유다 총독 그다랴를 통하여서 그들을 안정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민족적인 재난과 아픔 속에 처했던 남은 자들이 이런 영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끌려간 대로 또 이렇게 유다의 남은 자들은 남은 자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좀 어떻게 보면 잘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유다의 정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41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전혀 다른 위기 상황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만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던 유다 총독이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과 언제? 일곱째 날에 라고 씁니다. 일곱째 달에 주전 586년 5월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은 불과 유다 총독으로 그달랴가 임한 지 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때에 그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지휘관들과 함께 이 그달랴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총독 그다랴는 믿지 않고 그를 품게 돼요. 근데 오늘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는지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인 것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은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된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친바벨론이 아니라 반바벨론주의 그리고 친애굽 그러한 노선, 정치적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반바벨론, 친애굽이란 이 정치 노선을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그 중심축이 바로 다윗 왕조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정치 노선에 반대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4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라고 했습니다. 왕의 종친이래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반 바벨론 친애굽의 정치 노선을 따랐던 다윗 왕조에 속한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장관이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가 임명되었을 때 거기 갔을 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커밍아웃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친 바빌론주의를 그 주장하고 외쳤던 이 유다 총독 그다랴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딪힘이 분명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됐던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집안이 요시아 왕 때의 종교개혁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서기관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감, 그의 할아버지는 사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에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회람이 되면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다랴의 아버지였던 아이감과 그의 할아버지 사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이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왕의 종치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종합해보면 이 과거에 요시아 왕 때의 서기관 사반의 손자 이 그다랴가 유다의 철천지의 원수인 바벨론 왕에 충성하고 지금 친 바벨론을 외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던 것은 어떤 단순한 원한이나 어떤 우발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친 바벨론을 외치는 그다랴와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정치색을 철저히 제거하고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면서 유다 안에 이 미스바 안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마엘의 이 쿠데타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과 10명의 무리들이 유다 총독과 식사를 하다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정치 세력을 모두 죽이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사까지 살해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겐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겜, 실로, 사마리아 다 옛날 어디에 속했던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한 나라예요. 망했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서 잔주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온 곳입니까? 지금 유다가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도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지금 행색이 어때요? 수염을 깎고요. 그리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요, 당시 이방의 관습인데 사람이 죽을 때에 애도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는데, 아마 이들은 유다 사람이긴 하지만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뭔가 율법을 제대로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방 관습을 따라서 애도하며 지금 유다가 망한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사람이 굉장히 교활해요. 그들 앞에서 같이 웁니다. 막 울면서 우는 척하면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유다 총독 그다리에게 좀 데려가겠다면서 성부를 유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70명의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구덩이에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유다 총독 그다리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좀 고개를 규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완전 범죄로 꿈꿨잖아요. 근데 80명 가운데 10명을 살려둬요. 이런 생각에 왜 10명은 살려뒀을까요?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남은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재치를 발휘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뇌물을 주면 우리가 살지 않겠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과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면서 도적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양식이나 보물 같은 경우를 것을 밭에 자기만이 아는 그런 은신처에 숨겨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양식을 지금 어디 밭에 숨겨놨는데 그걸 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이 방법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통했을 것 같은데 그게 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간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시적으로 어떤 유대의 회복 그리고 다윗 왕자의 부활 이런 대의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어디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까? 콩고물에서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 자신의 안위도 있지만은 이 탐욕이 더 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 땅을 향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사로운 자신의 욕망, 욕심, 탐욕이 더 앞섰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늘 항상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은 다 잃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화는 없고 밀려드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심의 그 탐욕은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제 말씀해 보면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그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은 직계 무슨 왕손이 아니라 후궁이 낳은 딸들이나 왕실에 속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왕의 딸들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스바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질로 삼아서 암몬 그 자손에게 지금 망명길을 떠난 것입니다. 도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비밀이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앞에 하느님께 비밀이란 게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한 것 다 어느 순간인가 다 까발려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에게 유리했던 이런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탄로가 나고요. 이제는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들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대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하난과 그 모든 군사들이 함께 이스마엘 일당을 바짝 쫓거든요. 근데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인질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 수세에 밀린 이스마엘은 여덟 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하면서 이 모든 사건은 일단은 일단락됩니다. 일단락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한안과 이 나머지 일행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 일행은 인질 구출에 성공한 이 요한안 일행은 유다 미스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래요. 애굽. 아니 원래 가야 되는 곳이 미스바인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뭐 때문입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한안과 그의 일행이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던 하느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 때문에 촉발된 일들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바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땅이 영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는 총독 그다랴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안정시킴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막 유다가 남은 자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희망의 삭이 잘라지게 되죠.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급기야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면서 이 애굽 땅에는 아무도 없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땅에 아무 일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땅에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1장 말씀은 유다 총독 그다랴의 그 암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중심에는 면면이 왕적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예루살렘 멸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가 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다윗 왕조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유다 사회로 혼란과 분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지금 내가 뭘 했다, 뭘 이루었다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향력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왜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위기에 놓여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 먼저 깨어 있어야 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의 복음을 붙들고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기심을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가정에 혼란과 위기와 분열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샬롬,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 여러분 속해 있는 그런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하여졌던 곳에 하나된가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시